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행하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그들이 어떤 점을 잘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했고요. 두 번째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관련된 내용을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앞부분에 나왔던 성찬에 대한 내용들은 부자들은 많은 음식을 갖고 와서 먼저 배부르고 취할 정도로 먹고 가난한 자들은 그렇지 못해서 가난한 자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2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에 나왔던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먹고 마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원래 성찬하셨던 대로 그렇게 행하면 아마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자기들 멋대로 성찬을 이렇게 저렇게 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모습 되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게 이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앞부분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모멸감 느끼는 것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넓게 보자면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면 다 그게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난한 자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에서는 그거 하나뿐이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찬에 참여했는데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전에 이건 굉장히 악한 경우인데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이 수요 예배 때 한 분이 이제 해외의 대사로 발령을 받아서 대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다. 그래서 폐를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랬냐면 어떤 초신자 한 분이 교회 오래 다닌 분이 아니라 초신자 한 분이 이제 교회 사무실에 문의를 해왔어요. 그 어제 그 대사로 발령받아서 평신도 사역자라고 임명받은 그분이랑 자기가 지난주에도 함께 룸살롱 가서 여자들 끼고 술 마셨는데 이 교회는 그런 거 조사 안 하고 평신도 사역자라고 보내느냐. 이제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다 발각 뒤집힌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미 폐를 주고 다 안수하고 그랬는데 뭐 뺏어와야 되느냐. 어떻게 되냐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한 사람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행동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죄 짓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 지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시험이 든 거죠, 지금. 이게 마찬가지예요. 같이 룸사롱 가서 술 마셨는데, 근데 교회 왔더니만 버젓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옆에는 초신자가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함께 성찬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가 시험에 드는 그런 모습 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에서는 잘 먹고 못 먹고 이런 것들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폭넓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 이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화해를 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펴보면 얼마든지 살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부분인지, 내가 지금 성찬을 받기에 어떤 부분에서 합당하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지금 성찬을 받으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속으로 나를 조소하거나 혹은 모멸감을 느끼거나 뭐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라 이거예요. 잘 정리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죄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내용이 나와요.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라.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지 않고 죄를 지는 모습으로 성찬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심판을 받은 겁니다. 형벌을 받아서 약해지고 병이 들고 그리고 잠자는 자, 죽은 거죠. 이런 사람들까지 있다. 사실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약한 자가 건강해지고 또 마음이 어렵던 자들이 평안을 누리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도리어 성찬을 행하면서 죄를 범해서 그 결과 이런 형벌을 받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결국 판단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을 할 때에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든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든 결국 판단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거, 성찬식 참여하는 거 이런 신앙 행위들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늘 판단하라. 늘 판단하라.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목회자로 설교자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큰 이야기하는 대로 부부싸움을 하고 설교하러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 사모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가증스러운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찬을 참여할 때 옆에 있는 성도가 저런 가증스러운 거 혹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성찬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모멸감을 느끼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사실 먹고 마시는 거,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자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체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절에 보면 다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먼저 집어먹지 말고 배고프다고 집어먹지 말고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건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두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굳이 막 배가 고프고 이러면 집에서 얼른 먹고 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함께 예배를 마친 다음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이 식사를 할 때에는 사실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어야 되는 때가 되었으니까 점심밥을 먹는데 이게 성찬은 아닙니다. 성찬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밥을 먹는 건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는 것과는 의미가 좀 다르죠. 우리는 뭐 교회에서는 함께 많은 사람이 먹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거나 스테이크를 먹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대접을 한다고는 하지만 집에서 먹는 것처럼 잘 차려놓고 먹기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성도들 간의 교제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것이지 잘 먹고 살찌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왕이면 잘 먹으면 좋지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에 교제를 할 때에도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같이 밥을 먹고 담소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격려를 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지 밥을 먹으면서 아우 나는 입맛에 안 맞네 난 고기가 없으면 밥이 안 들어가네 이런 얘기 부자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저처럼 편식을 많이 하는 사람도 주일날 밥을 먹을 때는 멸치국물로 냈는지 고기국물로 냈는지 묻지 않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제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의미를 두고 하라. 다른 것 때문에 자꾸 불평하거나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라. 그래서 34절 끝에 보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밖의 일들은 다른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든지 갈 때에 내가 바로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나 예언은 좋은 것입니다. 누가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입니다. 성찬도 좋은 것입니다. 누가 하든 어떻게 하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혹은 해로움이 되는 또 주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기도하는 게뭐 나빠?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것은 누구로부터도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만약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거나 시험에 든다면, 또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다면 차라리 하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하라. 이게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 사실 바울이 그런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헌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한국교회 특별히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형제가 예전에 저에게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신방 갔더니 우스갯소리처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막 책망을 했더니만 참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참 독특한 곳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독특하냐? 나는 헌금을 하고 돈을 내고 야단을 맞는다. 그 세상에 그런 사회가 어디 있느냐? 돈을 내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목사님한테 맨날 야단 맞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죠. 여러분 헌금하는 건 좋은 겁니다. 누군들 헌금하면서 돈이 아까운 사람,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밥사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헌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헌금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험이 되기도 하고 혹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시험에 빠질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마라. 아니면 네 고집대로, 네 방식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라. 이제 그렇게 지금 고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예언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 자체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험이 되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교회 문제를 일으키면 그러면 그 방법들을 다시 잘 찾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우리는 그럴 일이 없지만 예배당을 지어도 예배당 짓는 게뭐 나쁩니까? 근데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다른 성도와 다른 교회들이 시험에 빠지게 할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낫다. 신앙행동을 할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를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징계를 받거나 책망을 듣는 그런 모습 없이 잘했다고 인정받고 칭찬드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예언하고, 참으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되고,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들을 누리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리고 때로는 아직 우리 안에 못된 자아가 남아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하거나 기도하거나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것들을 옳지 않게 행함으로 주님께 근심이 되는 다른 성도들에게 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는 오로지 은혜가 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월요일도, 그리고 내일 화요일도, 일주일을 마치는 토요일까지도, 주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